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 캄캄한 밤 같고 산한 물결이 집어삼킬 듯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죄 가운데 흔들며 또 살아갈 만한 힘과 소망을 잃은 채 낙심께 있을 만한 절망으로 저 인생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그 조각배 안에도 계신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그 연약한 기도를 큰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제가 주 앞에 머리를 숙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모진 바람, 그 험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복으로 내 이름을 불러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지상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주의 나를 향하신 선한 섭리가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림 없이 붙들 줄 믿사옵나이다. 주 안에만 우리의 참 위로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말씀 가운데 비추신 하나님 놀라운 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의 위로를 맛보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가 다시 또 목요성경 공부하되 위로군답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사옵나이다. 금년 가운데 네 학기 동안 진행된 이 시간을 붙들어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강의 위로의 말씀을 맛보게 하시며 그로 인해 더욱더 주 앞에 찬양과 감사를 신앙 고백조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문답과 32문답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눠진 자료집 46페이지를 보세요. 46페이지 혹 안 가지고 오셨으면 뒤에 몇 장 카피를 더 해놨으니까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46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선지자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선지자로 인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가 없었을 현재 일이나 장래 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를 밝혀주어 이들의 구원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일단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초월 영역,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는 초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요. 그 작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부만 알려주세요. 그 우리에게 나타내준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주신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그 일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목적과 상관없는 내용은 나타내 주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갖추지 아니하시는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이 나타낸 계시는 어떻게 장래 일이 될 것인가,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적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이시는 소위 예언이다라는 것과 같은 성격을 일부 지니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이 곧 이집트에서 전쟁에 패할 것이다, 또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장래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 가운데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뜻을 보이기도 하시죠.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준 계시 가운데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도리죠.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라는 규범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신앙적 규범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런 것이 또 나타나는 계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교훈적 의지라고 그래요. 교훈적 뜻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교훈적 내용을 담고 계시하는 것을 교훈적 의지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교훈적 의지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라, 교훈적 의지입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요, 임의로 살 것이 아니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의 신앙적 규범이 어디에 있는가, 십계명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특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보이시는 것이, 이것이 교훈적 의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임의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된 것이죠. 그런데 일어날 일,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시면은 곤란한 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은 감춰 놓으신 거예요. 감춰 놓으시고 일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특별한, 다시 말하면 구속 역사를 위한 것이죠. 구속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갈 일에 대고 이것의 해석이 필요할 때, 이 일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일찍이 예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지니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 해석적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 열어두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적인 관점에서 훗날 해석하여 그 의미를 풀어줌으로 우리의 신앙적 규범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미래 일을 알려주시거나, 대부분의 경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신앙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이 두 가지 일을 누가 하냐면, 이 일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역사예요. 여기는 역사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줌에 있어서, 역사 속에 드러내줌에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직접 무엇인가를 하신 다음에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그 바위를 열어봐라, 바위를 열어봤더니 바위 속에 책 한 권이 발견했는데 책 속에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일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인격적인 사람을 통하여 그의 종을 불러 그를 통하여 알려주심으로 그가 역사 속에 교회에 전하는 방식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 나무 밑을 파봐라 했더니 파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채한권을 잘 쓰셔가지고 탁 났다, 누가 썼냐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직접 쓰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의 종들을 불러 왔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감추어진 작정, 숨겨진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역사를 어떻게 다 경륜해가 일어나실지 그 모든 우리에게 다 두지는 않으셨죠. 예컨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그렇죠.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을 작정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작정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니까 그러면 됐다 그만둬라고 마음 바뀐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생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죠? 그 사실이죠. 그럼 질문은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기 이전에 이삭을 제물로 받을 생각이 없으셨다? 아니면 있으셨다? 없으셨는데 괜히 빈말을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볼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럼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해석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야 되죠. 그럼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받게 하시고 속은 딴 뜻이 있으셨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나쁘게 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제물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 대지 마라. 네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시죠. 알았노라 하시고 그때 보니 이제 준비하신 양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논란을 사람들이 갖고 궁금해하는데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라. 그것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교훈적 의지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규범과 도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그 명하신 내용만 아브라함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그거밖에 모르고 우리는 뭘 모르죠? 이 숨겨진 작정에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 일은 지극히 선한 것이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적 관계 문제가 등장해요. 이 명령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할진데 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아 내 이삭 국제 이삭을 바치라는 말 그 명령의 내면에 깔려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악간에 분별하여 들을 만인가 아닌 말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가 교훈적 의지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명령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명령들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외에 다른 행동적 신앙적 반응의 여지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아멜렉 사람을 어린아이부터 좋은 걸 다 치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송아지 소도 다 죽이고 다 진멸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압도적 승리를 이룬 다음에 좋은 것도 추려서 우리가 유익하게 쓰면 나라의 부에도 도움되는 것인데 뭐로 아깝게 다 죽여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사울이 정치적으로 왕권의 유익이 되어지는 선한 길이 있거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걸 막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계산에는 내 세계선에는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걸 다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리라. 하나님 그거 하나만 생각하신 거예요. 둘은 모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욱 좋은 걸 어쩌면 백성들이 원하면 더 좋은 거 어쩌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해. 항상 우리에게선 신앙의 앞에서 그 부분의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바로 창세기 22장의 문제는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두셔서 떠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만지고 싶은 이 탐욕스러운 선악과를 어째 두심으로 인해서 따먹지 말라 하셨는가? 차라리 두지 않으시는 것이 옳고 두셨다면 따먹게 하심이 가다. 두셨고도 따먹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이 선악간에 오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 그게 하와와 아담에게 닥쳐온 시험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문제죠. 인정 문제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교훈적 의지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말 앞에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이 어떨 것인가는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한치도 보이지 않죠. 이거는 지성소로 커튼이 닫혀진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이거 알겠다고 점치는 사람은 전부 신성모독이요, 불경건의 죄악이라니까요. 그거 알려, 기도로 알려준다고 하는 기도원 가지 마세요. 그거 알려주는 기도원, 그 사악한 영에 잡힌 것이지 성령 안에 있는 교회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 나서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손대지 말라는 그 순간에 아까 말씀했는데 왜 말을 취소합니까? 나는 아까 말씀에 순종합니다고 계속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순종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나서 하나님의 신앙적 규범이에요. 계속 신앙적 규범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자 그대로 순종이라는 것인데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뭐냐면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양을 보면서 주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셨는가,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삭의 제물, 언약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예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죽으심의 제물, 그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제물 사건을 하나님이 구속사적 안목 속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의 모습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의 순종적 모습이 또한 드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속사의 자신의 숨겨진 작정 속에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명령을 하나씩 주시는 것을 가서 교훈적 의지라고 그래요. 교훈적 의지 앞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이래 결국은 주께서 그의 지혜 가운데 숨겨진 작정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교훈적 의지 앞에 순종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됩니까, 무엇을 행하여 옳습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어찌하여 옳게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교훈적 의지가 없을 때에 알려주시고 미련하여 분면침할 때 깨우쳐주는 일,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가, 속히 돌아와 주 앞에 회개하라, 깨우치 못하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여 죄악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신앙 도리에 벗어날 때에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걸 깨워주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는 뭐예요? 교회를 흔들어 경계하고 경각하고 이렇게 권면한 책망의 말씀을 주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밝혀 보임으로 다시 열어주죠. 그런 일이 전부 선지자 일이라. 그 가운데 필요할 때 주께서 일정하게 교회 앞에 닥칠 일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앞에 닥칠 일이 무엇인가를 살짝 숨겨진 작전의 미래 일조차도 예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시죠. 이것은 도구요, 부차적인 보충적인 하나의 방편이고,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규범을 밝혀주고 깨우치지 못할 때 책망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일.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직분은 어땠는가? 47쪽을 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일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그래가지고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백이면 백 아닙니다. 아니고, 천이면 천 아니고, 만이면 만 아닙니다. 1억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아닙니다. 되게 이래요. 교훈적 의지 안에 예언적 일에 대한 경계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신명기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모세가 모든 계명을 다시 쫙 알려준 다음에 모압 광야에서 자신이 죽기 이전에 유언처럼 계명을 다 정리해 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없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너에게 큰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이요, 외적의 칭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끌려가 종살이 할 것이라 그랬죠. 그와 같은 내용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교훈적 의제에 담겨져 있죠.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장래에 실현되어지는 구체적인 형태와 역사의 때는 말하지 않지만 내용과 그 질은 이미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대체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적용적 자기 해석과 적용적 예상이 소위 미래에 이르는 예언처럼 변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 미래를 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렇게 왜 사업을 하면 잘 안 되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당신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럴 것이라, 예,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언성을 이렇게 포장하여 말하게 되어질 경우 굉장한 부담이 있죠. 근데 그 사람 미래를 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숨겨진 작정 안에 있는 미래를 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애가 설령 맞더라도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주신 교훈 안에 있는 내용의 포장이에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을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적용을 아주 사사로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치를 헤아려 자신의 글을 끌어붙이는 거예요. 평생 사는 동안에 신앙적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적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해서 무슨 말을 들으면 계속 마음에 미신적 부담으로 마음에 남아 여러분의 타락한 부패한 성품과 맞물려 여러분에게 복음적 자유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적 활력을 여러분을 없애주고 미신적 영적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러분 엮어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살풀이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어떤 힘에 의지해서 그 무당 아닌 기도원의 암흑계를 찾아가서 기도로 풀어갈까 생각됩니다. 계속 여러분 영적은 매여지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어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 평생의 신앙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거칠고 불안정하며 위태롭습니다. 전혀 그걸 모르고 따라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100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고 균형적 맞습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란 말은 초월적 신비적 마술과 같은 어떤 게 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은 성령의 교훈대로 주께서 보이신 바 된 교훈적 의지에 내면적, 외적, 전인께 그 삶이 일치되어가는 삶을 가리켜서 매우 영적이며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그것이 성령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요. 신령한 신앙의 자태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제일 가는 가치요. 교회가 그 가치를 향하여 인정하고 축복하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 가치와 질서가 다 헝클어지기 시작해요. 그 뭐가 돼요? 파워에 따라서 영적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무슨 뭐 도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일주일 기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냐? 나는 하루 기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서 몇 평 받았냐? 나는 기도해서 몇 평 받았다. 너는 기도해서 누구를 살렸냐? 나는 기도해서 누구를 고쳤다. 너는 감기 낫게 했냐? 나는 뭐예요? 암을 고쳤다.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는 꿈을 꿨냐? 꿈에서 뭘 봤냐? 나는 꿈에서 예수를 봤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영적 지도를 갖느냐? 그 힘을 얼만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냐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터가 떠나져 버립니다. 그런 복마저이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령한 것이 못된 겁니다. 선지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여러 가지 예언도 하시고 미래를 얘기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병도 고쳤는데 다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선지자라면 우리가 그런 일을 오늘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이적에 관한 일들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구속 역사상 해석이 필요하여 그 해석을 통해 신앙적 규범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해석과 교훈에 따른 이것으로 충만한 것이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거나 허락하거나 열어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양태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성이 없는가? 신비성이 있죠. 신비성이 왜 없어요? 신비성이 있죠. 꿈과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싶은 자기 안에 내면에 울려오는 음성의 경험들, 그리고 삶의 안에서 하나의 바로 내 옆에 서 계신 듯한 감각이 있어서 깜짝 놀라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주께서 내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느낌. 우리 딸아이는 그런 얘기예요. 기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좀 아프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맞춰지면서 온몸이 따뜻했대요. 그건 제가 감각으로 느낀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받았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도할 때 일이 되어지는 일의 상황을 보니까 일의 전개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닫혀있던 환경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신비하죠. 내 영혼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여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여 내 마음이 기뻐지는 실로 참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기적이죠. 이런 모든 신비성이 있습니다. 그 신비성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주의적 잘못된 신앙 양태와 신앙 안에 누려진 신비성과는 별개 문제죠. 47페이지 구약의 선지자 직분을 같이 읽어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보냄을 입은 자로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사역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 이들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바른 예배로 이끌며 하나님의 교훈을 거짓과 부패로부터 보호하는 사역을 감당함.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이들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드러내주며 계시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는 이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어지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 훤히 아실 수 있는 일인데 두 번째, 신약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보죠. 신약의 선지자 직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둘로 구별할 수 있음. 우선은 특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로 장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를 들어 베드로, 바울, 아가보와 같은 자들이 할 것임. 이들과 달리 고린도서 14장 3, 4, 5, 29절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지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이며, 이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여 설명하며 이를 적용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서 14장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줄을 모르시는 거죠, 그죠? 고린도서 14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보게 되면 찾으셨습니까? 네, 3절과 5절 같이 읽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는 일. 여기 지금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하사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 말한 이제 예언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신통한 그런 은사인가. 여기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가 따라야 할 교원의 교회가 따라야 할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신앙적 규범과 도리를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신앙적 규범의 본질에 따라서 상황적 적용까지 열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은사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컨대 이스라엘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적 규범을 기억해내서 그것을 기초하여 우리가 마땅히 오늘날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발언할 것인가를 지적해주고 말해주는 은사를 가리켜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지금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5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요,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점침으로 인해서, 미래를 엿보면서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적 유익을 어떻게 이끌어주기 위한 규범을 가르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보면, 22절부터,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 다른 방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려 하였을 때, 그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고 말씀하신 신앙의 규범 위치에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것.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언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무슨 하나님적 신앙적 규범에 따른 선지자의 교훈을 듣겠어요? 듣질 않죠. 그렇죠. 근데 방언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하는 표적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은 왜 미쳤다 하겠냐면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따라서 신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현상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개인에게도 1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여므로서,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은 영에 따라 기도를 하고 있으나 그 뜻이 이치가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자기 개인의 신앙적 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5절에 내가 영으로는 기도할 뿐이며
또한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어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함께 찬미하는 일을 내가 더욱더 원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자기도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여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영이 기도하고 있으며 마음 또한 기도하고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함으로 방언의 제한성과 유익의 제한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예언이 갖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 마음으로 깨달아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덕을 세워주는 것이니, 방언과 비교하여 예언적 은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가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말을,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을 꿰뚫어 모아 영적 수준과 성질을 판단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영분별의 은사를 어찌 변화버린가. 그래서 진짜 신장 아닌가 안다는 거죠. 그 얼마나 사실 겁이 나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도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가슴에 영적인 탄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하루 종일 근심하고 있는데, 그 영적 영분별의 은사 탁 가면 그 사람이 쫙 보는 거예요. 10점, 20점, 30점, 너는 아니야, 이야. 이렇다고 볼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마음의 숨은 일을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아, 이거 맞히던데요. 미아리 가도 상당히 맞춰요. 맞춰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해주셔서 그래서 사람을 척 보고 당신 뭐 어쨌지, 당신 속이 이래, 하나님 영적 성, 하나님 관계가 이래라고 말해주는 말들은요, 그 영을 꿰뚫어 보아 명도를 봤더니 당신의 영이 맑지가 않아, 당신의 영이 어두워, 하얗게 빛으로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모르고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 분별은 말씀에 따른 성찰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어떤 내적 관계 안에 있는가를 성찰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 성찰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도록 말씀의 뜻을, 교훈적 의지의 신앙 주범의 내용을 드러내주고 그 드러내준 말씀에 의하여 자신이 적용점을 찾아가도록 권면을 받고 조언을 받았을 때에 그 심령의 찔린 바에 의하여 숨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선지적 예언적 기능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설교가 예언적 선지적 사역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가 예언적 선지적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일에 훈련받고 은사로 받아 세워진 이가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사역적 기능적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지적 예언적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딱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내 속을 열어보시고 그대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건 말씀 앞에 내가 무너졌어. 내가 오늘 들은, 내가 읽은, 공부한 성경 공부의 내용이 내 심령 중심을 하나님이 낱낱이 등골이 오싹해. 그 모든 여러분이 경험한 양쪽의 날선 검처럼 양날을 갖고 있죠. 우리 심령 폐부를 쪼개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적 예언적 기능인 것이에요. 그렇지, 신약의 선지자 직분 안에 있는 특별히 미래를 보는 그런 식의 교훈은 아닌 것이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시고 뒤에 부분을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시몬 베드로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한데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답이 뭐였어요? 답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이 그 대답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 이제 주님께서 이 대목 속에서 뭐는 부정하고 뭐는 인정하신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인 것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인정하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참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여기서 선지자라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냐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푸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하시고 교훈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라. 하나님 할 수 있는 자신의 권위에 그거를 근거로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의 권위를 의지해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말하니 내가 대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대언자로서 위치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는 자 위치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과 선지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차이라는 것이 대언자인가 직접 말씀하시는가, 예, 차이이지 같은 점은 뭐죠? 같은 점은 말씀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렇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고, 그가 대언하는 말씀이냐 직접 하신 말씀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선지적 기능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는 측면에서의 선지적 기능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대언이 아니라 대언자도 하물며 선지자, 이거를 하물며죠, 직접 말씀 그분이야말로 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선지자여, 완전한 의미에서의 선지자여, 그가 바로 원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에 있어서의 원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 기능을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해석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질 때에 그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과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내용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 주께서 부활하시는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도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이제 주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교원하셨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자 25절과 26절에 주께서 부활하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으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결국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미 자신의 종인 대언자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럼 뭐냐면 뭐가 되냐면 그 품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대언한 내용 하나의 말씀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선지자가 대언하여 말씀한 내용의 실체였다는 거죠. 이게 실체였다는 거죠. 실체. 실체였다. 그 실체인 그분께서 그 내용을 풀어주니 선지적 기능을 하고 계신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요 주님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성경 전체를 드러내주는 예언적 선지적 기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너무 5장 45절에 47절까지 말씀 45, 46절 먼저 보죠. 같이 읽으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5장이라 했죠. 죄송합니다. 딴 데 찾았어요. 45,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겠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5장 45절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6장 45절에 가게 되면 다시 45절 읽으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46절에 모세를 믿었던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죠. 그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주님을 대하여 기록하였으니 선지자의 글을 믿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결국 내게로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럼 무엇인가요? 보여준 뜻이 무엇인가? 6장 47절에 영생의 길이라 영생의 길이라 그 생명의 길이라 그 생명의 길이 6장 48절에 생명의 떡으로서 만나의 사건과 생명의 떡에 대한 유비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광야에서의 만나를 주신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 해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 주시는 이 영생의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게 되면 다시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선지적 기능이죠. 주께서 교훈을 말씀하시니 그걸 듣고 내 말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 영생이라. 영생 얻을 것이요 심판의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니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베푸신 이 계시의 중심성에는 구원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위로의 역사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음적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내용을 이미 선지자 글 속에 기록하셨으니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씀이 우리 안에 눈앞에 보여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즉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신관에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시했냐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이 말씀이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심을, 선지자의 모형이심을 보여주죠. 말씀은 누구를 비추고 누구를 전해주죠?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했으므로 말씀 속에는 곧 아버지를 계시해요. 아버지 계시함으로 곧 하나님의 뜻을 즉 위격상으로 아버지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죠. 이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분이 즉 모든 성경이 기록하기 선지를 통하여 대언하여 기록하신 성경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그분이 성육하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성육하시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어 이미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하신 그 구원사역과 그분에 관한 내용을 실제로 드러내시니 그분의 이 땅의 오심 자체가 선지적 사역이에요. 선지 사역이고 그가 오셔서 교훈하셨으니 교훈하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셨으니 그 사역 자체가 바로 선지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가 오시고 승천하신 내용까지가 이미 선지적 사역이요 이것을 풀어 설명하심으로 말씀으로 또한 가르치셨어요. 이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의 수단이요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 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속의 내용은 또 그 말씀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의 그 전달 매체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 주님은 바로 말씀 자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란 단어 로고스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영감된 단어로의 택함을 받아서 성경 기록되기를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어요. 태초에 성자 하나님 계시니 곧 그분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영원 안에 계셨던 교통을 설명하고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곧 창조주이신데 그가 생명이고 이 생명은 곧 빛이라는데 어둠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내므로 7절에 증거하러 왔으니 곧 증거의 세례 요한의 선지적 사역이죠. 이걸 통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했는데 9절에 보면 참빛이 직접 와서 그가 그를 증거하였다. 그가 그를 증거했다는 말을 빛이었다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치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다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된 것 이 그의 그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선지적 사역임을 설교하고 있지요. 그래서 17절에 율법 모세를 말며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며 온 것이라. 모세를 말며 주신 율법이 선지적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며 주신 바 된 은혜와 진리의 베푸심도 곧 선지적 사역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직분의 1번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 계시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바 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모형 원형이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중에 지금 첫 번째 직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기능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선지적 사역을 하세요. 승천하신 선지자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2번과 3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복음의 사역을 세우시고 그 사역의 수종들 자들을 임명하시어 이들에게 선지자의 은사를 부으시고 이들을 자신의 몸인 교회에로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에 나온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1장 등탕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근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10장 5절에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해서 그들에게 전파여 말하되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왔다는 말씀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메시지였는데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적 직분은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어집니다. 그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결원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전할 때에 자격 조건이 있었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직분 선지자 기능의 조건성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에서도 선지적 기능이라는 것은 내용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그가 참 선지자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아닌가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 핵심적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별한 내용?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시하는 거 아닌가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이들이 있겠다 그래요. 그럼 스스로 그리스도 자칭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각종 이적으로 너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일지라도 그의 말을 청종치 마라.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말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명하신 선지자적 기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칭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가 아닌 것이요 거짓 선지자죠. 또한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선지적 기능의 내용을 가르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바르게 드러내느냐 아느냐로 판별하는 것이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맞추던데요? 그 사람 신비하던데요? 경건해요? 이런 모든 외적 조건도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 판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참뜻, 자신의 성경의 교훈에 일치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1장, 4장을 가게 되면 예배소서 4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바 된 은사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신 은사 가운데서 11절에 어떤 말이 나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 11절의 내용은 전부 선지적 기능을 위한 거예요. 선지적 기능을 위한데 왜 나눠져 있냐면 첫째 사도는 역사적으로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만 특수한 의미에서 사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사도로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이 스스로 사도일 수 있나요?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지자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사도적 기능의 일부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가 있고 그 기능을 하는 자를 선지자란 직분으로 제한적으로 초대교회에 받은 자가 있고 혹은 복음 전한 자 전도 역할도 선지적 기능이요 혹은 목사여 혹은 교사 역할도 선직 사역의 기능을 감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 기능을 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주께서 세우신 바 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세움 받은 자들이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이 일에서 떠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케 하는 은혜 베푸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여기서 이탈된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지적 기능과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적 기능은 대언자요,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은 직분에 따른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선지적 기능을 지금도 대리적으로 이루어가도록 일하고 계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지 직분의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는 47페이지의 세 번째 본, 세 번째를 같이 읽으면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어 내적으로 조명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주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교회를 위하여 대언케 하시는 선지적 기능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 대언케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교회의 백성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적 측면의 역사를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대언을 영을 주실 때에 대언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대언케 된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명케 되는 은혜를 받으므로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몸된 교회의 외적인 사역 측면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본질을 이루는 내적 측면에서 성령의 보내신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지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이 중보적 사역이 선지적 사역 안에도 함께 나타나고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끝까지 같이 읽으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신 일은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가 교환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다가 아 이 책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깨우치는 일은 그거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렇게 아, 그렇게 오나? 이렇게 하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면 여러분 영적 진리 안에 하나도 깨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체 이렇다 성경을 말씀을 보고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는 것 어느 하나도 여러분 심령에 깨우쳐져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글만 읽을 정도 다 아는 이치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글을 잘 읽는 사람도요 성경을 읽고 열의 고백하는 영적 교훈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고백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깨우침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나 깨우치지 못함에 열매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참 신자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뭐죠? 깨달아 알므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 중요한 이유를 성령의 역사라고 읽혀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 16장을 보면 2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너희가 내 이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오신 줄 믿은 거로 아버지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라. 자, 이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고 주께서 너희가 세상 환난을 받지만 평안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의 실체 내용은 뭐냐? 그것은 16절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나를 보려 하신대. 즉 주님께서 아버지를 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하시면 성령의 이 파송 사건은 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주신 바 되어졌어요. 이사야서 12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2장 구약성경 3절 말씀 보면 2절부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구원에서 물을 길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면 그 행하시는 만국에 선포할 그 이름이 높이다 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만국에 선포하는 일, 그 감사하는 일, 그 일이 3절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니가 맞물리는데 구원에서 물을 긷는 것, 이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말의 의미가 성령의 충만성과 내주성과 맞물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사야서 58장을 가보자. 이사야서 58장에 가게 되면 11절에 10절부터 보면 주린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입이 흑암적이 바라면 너 어디에 어디면 얻을 것이 될 것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건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했어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샘, 이 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기름이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사야 44장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말하기를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에 흐르는 시내요 가란 자에게 베풀어주는 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해 나의 뭐라고 했죠? 신이라 성령이라 했어요. 그 여러분 저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속에는 생명수가 흐른다고 되어 있죠. 그 생명수의 흐름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성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충만하게 다시 나와 회복된 성전에서 그 회복된 성전 안에서 물이 동서남북으로 충만하게 나와 차고 넘치게 되는 일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물로 설명되고 생명수 나무의 과실이 주종전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미와 성령의 열매 맺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완전한 충만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에서 본 내용과 맞물려 설명할 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성령의 충만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게 맞물려가요. 그게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구원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서. 요엘서 2장을 가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에 1213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28절 같이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내 신을 만물에 부어주라는 말은 까닭 없는 초월에 대한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대한 현상은 한 가지를 위한 것이다. 뭐를 위한 것이다.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잇는 역사와 맞물린다. 그러므로 내 신을 만물에 부어주는 일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일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성, 성령 강림은 교회 안에 과연 주신받은 말씀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역사하시고 본격적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4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르되 15절에 제3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일러스대 라고 방금 읽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21절과 22절 이하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이 증거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이 증거가 이미 다윗의로 이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역사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을 다시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이미 주신받은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놀라운 메시지를 영감된 권위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 통해서 선지자가 대언적 영의 역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미 주신받은 구약의 교훈을 풀어 설명하는 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듣고 아는 자들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심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두심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위한 것임을 나타나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 역사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선지자 직분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직접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육하기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불러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일하셨고, 주님께서 성육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건을 행하신, 즉 이 땅에 태어나심과 부활 승천하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선지적 기능이었으며, 그래서 그걸 뭐냐면 사건적 계시요, 행동적 계시요, 사역적 계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적 기능이죠.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교훈을 풀어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니 말씀 계시로 주께서 이 땅에 주셨고, 그가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하여 성령의 영으로 은사를 부으심으로 그의 선지자 사역을 대신케 하시며 그 일을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지혜로 깨닫게 신을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선지적 기능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전체 교회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든 메시지는 결국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하신 일이라 이게 됩니다. 그분 자신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이게 성경 공부하는 일 자체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선명해지는 것 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은 자기의 영을 통하여 선적 기능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지금 영적인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왕권 통치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중생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기는 복음적 해석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 현재적 왕권 통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5번 이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이 읽으면, 위의 의미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으로 고백되어진다. 그러니까 위의 의미란 것은 1. 그리스도 자신께서 직접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 둘째 사역자를 세우시는 일, 셋째 듣는 자에게 내적 조명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을 포괄해서 말이죠. 5.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같이 읽으면,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시며 원형이시다. 1.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 선지자는 사람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종일 따름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는 직접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전할 따름이라. 셋째, 그리스도의 지혜는 무한하며 그의 인성에 따라서도 모든 은사에 있어서 다른 일보다 탁월하시다. 넷째,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의 권위에 의지하여 전한다.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말씀하셨으므로 믿는 반면에 다른 선지의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말씀하심으로 믿는 것이라. 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베레아 교회가 그런 것처럼 과연 모든 교훈이 주신 바 된 복음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분별하여 판단하더라 라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실로 경건하여 말씀에 궁구하더라, 이런 식의 태도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미 주께서 일하시는 선지적 사역의 기능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적용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직분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선지적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방학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난 뒤에 맑은 정신으로 혼잡한 과거의 것은 다 흐르내리고 맑은 정신으로 3중 직분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과 왕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중보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믿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왜 우리가 고집하는가? 모든 자들이 종교 다원 사회가 되어져서 불교나 기타 모든 종교들이 손을 잡고 인류의 평화를 얘기하며 이거야말로 참 종교의 덕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왜 그 가운데서 소외를 느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아옵나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3중 직분 가운데서 선적 직분을 통해 우리가 알건대 주님께서 성육하기 이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계시오매 종들을 불러 구원의 뜻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주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이 같은 주의 고백에 대해서, 주의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실로 믿음 있게 하시고 그걸 배워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모든 교회적 가르침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모든 저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충만히 깨닫는 일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신 가운데서도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임을 생각하며 주 앞에 크신 중보를 찬양하옵나이다.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도록 또한 중보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이 믿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 모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령 속에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러하인의 삶으로 선제의 책망과 위로를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기한 변하여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으신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생활과 믿음 위에 주께서 크신 복을 더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